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7장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7장이 바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 무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또 그들이 왜 그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 들어왔으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그들이 미워하였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생각하였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자인가? 가롯 유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지나갈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영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영적인 투쟁을 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부단히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영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중간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는 이 초막절의 초반부와 중반부와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초반부에 주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초막절의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초막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는 것을 기대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단순히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인기를 끄는 분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명하게 알고 계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이적을 행할 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전에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또 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도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한번 말씀을 듣는다고 그 말씀을 밝히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가르쳐지고 들려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깨닫는데 매우 더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하고 자기들 조상들로부터 배워온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사로잡고 있어서 이들이 도무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와 같은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깨닫고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아직도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의 반응이 먼저는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기이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이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반응은 안타깝게도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랍비에게서 이 율법을 일정 기간 배우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잘 아는가? 라고 그들이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글을 읽을 줄 알아서 놀랐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놀랐다는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도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칠 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인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 그들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고 그 교훈이 권세 있는 교훈이어서 이 말씀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에서도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칠 때 분명히 그들은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그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구약을 너무 잘 알고 그것을 가르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얼마나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랍비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자라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기껏한다는 말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아는 방법과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아는 방법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 있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만 듣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진리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그 말씀의 진리를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배워서 확실한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내적으로 확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게 순종할 때 영적으로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머리로만 듣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귀로 듣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을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를 매우 교만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은 참된 진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지식인데 그런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들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주님이 사역하시는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교만하여서 사단에게 팔려서 우리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에 우리는 결코 자기를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참된 진리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되고 확실한 진리의 지식으로 체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지 행하려 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행하려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지식 그것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행에 옮기려 하지 않으면 하늘의 진리를 명백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 엄밀히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스스로 머리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참된 진리의 지식을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저는 신학자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자들은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되지 않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보면 그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머리로만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와 같은 논리들을 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궤변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 진정한 진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언제나 정욕에 끌려서 불의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는 십자가 아래 낮추고 겸손히 낮아지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가 자기의 영적인 권세를 내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권위에 복종하고 자기를 섬길 것을 주장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존경과 명성을 부여하면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사교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으로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명성과 권위는 사라지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자기의 가진 지식과 자신이 행한 어떤 일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런 한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지극히 겸손하고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태도가 그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를 칭찬하려고 하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부담과 곤란으로 불편함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자기는 우리 주님의 신발끈도 풀기에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극구 회피하였습니다. 여러분, 조지 휘필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조지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불신자들의 불행한 최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가르치심과 그에 대한 유대인의 불신앙적인 반응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주님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네, 19절 말씀부터 24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자랑하면서도 실상은 모세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자신들이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죄였고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19절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견디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뭔가 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가는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2절과 23절에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에게 자신들의 조상이 준 언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율법의 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을 무시하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일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그 고통 중에서 해병시켜 주신 그 참 자유와 안식을 주는 이 일이 할례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쳤다고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안식일에 한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을 인하여서 너희가 노여워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아라. 그것이 바로 7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어기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다면 그들은 율법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된 것을 보고 자신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정말 안식일에 있어야 할 진정한 안식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어진 것을 보고 그들도 함께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안식일에 할례는 행하면서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일을 보면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완악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데 왜 이와 같이 잔인한 마음을 가집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단지 종교적인 특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들, 잘못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그 자리에서만 서지 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정신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선행을 율법을 어긴다고 주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유대인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릴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오래된 죄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완악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미칠 불행한 결과를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부정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은 그들의 고의적인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말할 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또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애써 부인하기 위하여서 아주 알량한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시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즉시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알고 있는, 선지자의 글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요셉도 알고 있었고 마리아도 알고 있었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그들의 고의적인 불신앙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훈도 거절하고 예수님의 책망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도 그들이 고의적으로 부인할 때에, 그리고 또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주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 책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33절과 3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이 사람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사역한다면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는데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무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이렇게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처하게 될 영원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은 결코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불신앙과 배역한 자들, 그들은 결코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헛되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이 탐욕적이고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이들은 결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눈이 멀어있고 마음이 닫혀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기회들을 상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최후를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허망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살지 말고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 가운데 주어지기를 위하여서 그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4절과 28절을 보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할 그때에 너희들이 나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가서 나를 찾고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을 그럴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녀들은 잔치를 위하여 등불을 준비해야 했는데 이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신랑이 왔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녀들이 급하게 기름을 사기 위하여서 나아가서 기름을 사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그들이 외쳤지만 그러나 그녀들은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기회를 계속 외면하고 저항함으로써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죄도 보게 될 것이고 연약함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마음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죄가 이끄는 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온갖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그는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곤란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초청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절정에 백성들을 위하여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신앙과 고의적인 그 거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완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주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이 초막절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행사를 통하여서 자신이 진정한 초막절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실람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그것을 주님의 제단 앞에 부어드리는 그와 같은 행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막절의 이 행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다음 해에도 풍성한 소출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제사장이 이 초막절의 제단 앞에 물을 부어 드릴 때에 이 옆에 서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물이 부어질 때에 주님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기를, 복을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소원, 그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분,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그 영혼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아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 죄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곤고한지 깨닫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야 내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초청 앞에 기꺼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꺼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기꺼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진정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고 그분을 발견하는 지식은 우리가 들은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또는 무지한 가운데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이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